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조문객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단장도 지내셨고 초교파적으로 일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한인신학교를 설립하셔서 교역자 양성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간호원 사모님과 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조문객들 중에도 그 슬픈 마음에 눈물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분이 지금 고인은 편안한 낙원에 가서 웃고 계시는데 울기는 왜 우냐? 울지 말라고. 천국 가신 것을 축하해 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우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부인하는 그 시간에 고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유족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가정의 딸 린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웃고 흐뭇해하는 그런 얼굴이라 염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쇼크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장례식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울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 속에도 보면은 특히 남자들은 울지 말라 그럽니다. 남자들은 평생에 세 번만 울면 되지 왜 이렇게 자주 우냐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핀찬을 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문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문화 속에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전통적인 근엄한 문화 속에서도 남자들은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 뉴욕에 맨하탄에 가면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실컷 울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들은 여자들은 입장 불가. 예? 남자들이 방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그래서 실컷 울고 나오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렇게 울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속에 울분이 쌓입니다.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며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 웃게 할 것이다 그랬고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 이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단순히 운다 혹은 애통한다 슬퍼한다 하는 간단한 감정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대성통곡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됐을 때 그 느끼게 되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통한다, 슬퍼한다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말이나 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후반부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왜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렸느냐고 하면은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또 지형적인 원인도 있었고요. 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분명한 땅이었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가 되는데 건기에는 비가 전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퍼붓습니다. 봄철에 우기가 시작될 때 씨를 뿌리면은 평소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은 그 씨앗들이 땅 속에 묻히지 않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씨앗을 한 100여 개 뿌려놓으면 한 20개, 30개 정도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기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기껏 뿌려봤자 80%는 다 떠내려갈 거이고 거저 20% 겨우 남을 건데 아마 그런 마음에 울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까짓 것 갖고 울겠습니까? 더 뿌리면 되지.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양이나 소까지도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뭐 남모르게 축적해 놓았던 것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씨 뿌릴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수할 때쯤만 되어도 이 미디안과 아말렉 외적들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사사가 밀을 추수해서 타작을 하는데 남모르게 어디서 했느냐면은 무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저 타작하며 먼지 다 뒤집어 써가면서 그것도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몰래 몰래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다 잘 지어놓으면은 이 일본군들이 놋그릇 숟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쌀알 한 톨 한 톨까지 다 가져가서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의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굶어서 어미 젖달라고 그러고 어미는 어미대로 굶어서 젖도 나오지 않고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런 형편을 갖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보다도 더 비통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내 동생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면서 그 옷까지 일부를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속을 수밖에 없었고 야곱이 그것을 붙잡고 애통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배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와서 야곱을 위로했지만은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잃은 자식 생각하며 탄식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심히 울었더라. 여기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애통한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심히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것 같고 눈물도 쏟아지는 아주 비통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애통함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타나는 그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찢어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시간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과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애통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첫째, 가장 사랑스러워했던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야곱처럼, 그리고 또 씨뿌리는 이 농부처럼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200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몽골의 여인인 줄라라고 하는 여인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근로자로 왔는데 악덕업주를 만나가지고 여권도 뺏기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 2만여 불이나 되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여인도 그 부부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됐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에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답니다. 아마 일을 하다가 깜빡 졸았나 봅니다. 신발끈을 넣어야 되는데 줄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카락이 거기 프레스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안 죽기 위해서 버티다가 오른쪽 귀와 이 머리 두피를 다 그냥 기계에 뜯겨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피를 쏟았는지 현장에서 기절한 그 여인을 같은 작업장에 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흉측한 몰골로 병원 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술비가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이런 큰 금액이 나왔는데 아무도 대줄 사람이 없었지만은 한양대 의대 교수로 있던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집도이로 첫 번 수술을 하고 병원 비용도 다 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돈 좀 벌어오겠다고 정든 고향 자기의 일가 친척들 다 멀리하고 20대 후반에 자기 자식들까지 부모한테 맡기고 이 부부가 함께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업주한테 사기당하고 게다가 사고까지 나서 얼굴은 다 망가지고 건강 잃고 형편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사고가 난 다음에 한국이라를 이 한국을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치료받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의사의 도움을 받았고 한국 목사의 도움도 받았고 주변에 여러 도움 준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한양대 의대 교수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여인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팀 사이트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에서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고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혈을 한국 사람의 피를 넣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이 줄라 또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 살을 붙여준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한국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양대 의대 교수 장로님은 그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분하고 원통하다. 내가 대신 아파한다. 그 업주를 고발하고 싶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지만은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이 여인도 그 남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우리가 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원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줄라라고 하는 여인처럼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 의미는 그 한양대 교수, 그 장로님처럼 주변에서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원통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거 단지 곡꾼들이 돈 받고 가서 울어주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마음 중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울어라, 애통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 내가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한양대 의대 교수가 수술을 끝내고 난 뒤에도 이 여인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 비용들, 약값이니 무슨 뭐 다시 또 이제 뭐 계속 서플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지쳐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뉴욕의 어느 교회가 그의 추수감사헌금 모두를 이 몽골 여인의 수술비로 보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몇 변의 그 성형 수술비 1200만 원과 귀를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그 수술비 약값 포함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2만여 불의 그 추수감사 헌금을 그 여인에게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슬퍼하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죄와 이 인류의 죄를 놓고 중보하고 회개하는 이 죄를 두고 기도하는 애통함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통곡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물어서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어주고 자신의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을 통하여 우는 자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과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힘들지? 그래도 힘들어도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좀 지나면 잘 될 거야. 힘들어도 잘하면 잘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 말 들으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말로만 하지 말고 돈으로 줘.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행동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문장들 속에서는 대부분 그것을 능동형으로 바꾸면은 그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 하는 이 수동형의 문장을 여러분 능동형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위로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파라칼레오, 파라 도우셨다. 그 성령이 파라칼레토스, 소위 말하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 오셔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위로의 구체적인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곧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라라고 하는 여인을 도왔던 그 뉴욕의 어느 교회 그리고 한양대 교수 장로님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기저기에 광고를 내주었던 그 선교단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줄라라고 하는 여인을 다 고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줄라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몽골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그 맨 밑에 한 문장이 목사님 뉴욕의 성도들과 함께 나의 애통함의 자리에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웃어주세요.